에베소서 3장 8절 상반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 하나님 앞에 갈급한 심령으로 나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불쌍히 기사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허락해 주셔서 저희들의 마음이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은 헛된 것들을 추구하며 분주하지만은 그러나 저희들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영광을 보여주옵시며 주 안에 속한 그 풍성한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내려주사 저희들의 심령이 다시금 깨닫고 다시금 하늘에 속한 그 풍성한 장원회를 누리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난 시간에 제가 7절을 다루었는데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의 영광스러운 일꾼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은 과거에 하나님의 교회의 핍박자였지만은 그러나 은혜로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의 직분을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7절에서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랬을 때에 이것은 대단한 그 감동과 감사의 내 마음을 가지고 하는 말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렇게 사도 바울이 직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또한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 그렇게 7절을 다루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8절 상반절 말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을 다 다루는 것이 아니라 상반절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여기 이 8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은혜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자신을 불러서 과연 무엇을 하라고 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이제 8절에 막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단순하게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렇게 말하지 않고 거기다가 부가적으로 덧붙이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렇게 이 수식 어구를 많이 붙이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사도 바울은 자신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무엇을 배워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분명히 배워야 될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겸손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겸손을 오늘 우리들은 분명히 배워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러면은 기독교 역사상의 가장 위대한 인물 가운데 한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서신서들 가운데 대부분이 그의 것인 것만 보아도 그가 얼마나 위대한 사도인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간에 기독교 역사상에서 사도 바울은 정말로 빼어난 그런 그리스도인이었고 가장 위대한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속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일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그의 영적인 깊은 그런 체험들이나 경험들을 봐서도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적인 체험을 한 가지만 생각해 보더라도 사도 바울보다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천국에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천국에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렇게 이 3인칭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자신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신이 천국에 갔다 온 체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천국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한 깊이가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영적인 체험이 얼마나 깊었겠습니까? 우리들이 이해하는 기독교는 대단히 피상적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의 경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천국을 경험하기까지 했으니 그의 영적인 깊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도 얼마나 깊었는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한다. 그가 그렇게 말하는 것만 봐도 정말로 그가 체험했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했던지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바울은 대단히 위대한 그런 그리스도인에 속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알고 있었던 이 지식이라고 하는 것도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지식에 비해서 대단히 이 지식이 해박하고 분명하고 정말 그 깊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은사를 받아서 이적도 행하였고 성령의 능력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그의 설교와 가르침을 듣고 회개하고 변화되는 그런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받은 그 고난과 핍박, 그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핍박을 그가 당했습니다. 복음을 위해서 그는 살았고, 복음을 위해서 고난을 겪고, 또 복음을 위해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빌립보서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그에게 있어서 모든 것은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을 보면은 이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기독교 역사상에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정말로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상에 가장 위대한 그러한 그리스도인에 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러한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묘사하기를 어떻게 묘사를 하냐면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위대한 사람이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여기 모든 성도가 있다 그랬을 때 맨 마지막에 있는 사람이 지극히 작은 자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제일 첫 번째 있는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 중에서 제일 마지막에 있는 사람과 자기를 비교하면서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위대한 사도가 자신을 묘사할 때에 참 너무나 놀라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의 심령에 있는 그런 겸손 우리가 발견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가장 위대한 사도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물론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표현을 만나면은 의례적인 거칠의 말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또 겸손을 가장한 교만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 불신앙적인 그런 사람은 아마 이런 표현을 대하면은 겸손을 가장한 교만의 말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그렇게 의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대단히 진솔한 사람이었고 정직하였으며 양심적인 그런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빈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할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이 표현은 사도 바울 마음 자신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진실된 말입니다.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생각할 때 가지는 느낌을 그대로 표현한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 여러분, 그러므로 이 표현보다 더 겸손한 그런 표현이 있을까요? 자신을 모든 성도 중에 가장 나중으로 놓고 있지요? 사도 바울은 자신을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와 비교해 보면서 결론적으로 자신은 그 성도보다 못한 사람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만은 이거 사도 바울이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사도 바울이 남을 의식해가지고 겸허하게 자신을 한번 보여보려고 낮추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것은 진실로 사도 바울이 마음속에 깊이 느끼고 있는 그런 느낌인 것입니다.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자신을 가장 낮추어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사도 바울이 이와 같은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 그런 의문이 우리가 들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1차적인 답은 틀림없이 그의 과거의 이 나쁜 행적 때문일 것입니다. 그게 1차적인 답이에요. 과거에 그는 하나님의 교회의 반대자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3절에 있는 대로 이전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회방자요, 핍박자요, 포행자이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사람이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를 죄인에게 쓰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고 또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서는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라 이렇게 말하기도 하였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이와 같은 과거의 부끄러운 행적을 염두에 두고서 하는 말이 분명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오늘 본문의 이 겸손한 말은 비단 자신의 과거에 대한 인식에서만 오로지 나오는 것이 아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과거에 자기가 하나님의 교회를 해하려고 하였고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한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모든 성도들보다도 더 낮은 자다. 물론 1차적으로 그렇게 우리가 바울이 그런 측면에서 이 말을 하고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의 답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과거에 잘못한 것 때문에 자신이 지금 이렇게 겸손한 말을 하고 있다면은 오늘날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별로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사도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교회의 핍박자가 되기 전까지는 겸손해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들도 사도바울과 같이 한번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 주님을 향해서 무슨 뭐 큰 배도의 일을 하거나 큰 잘못을 해야지 우리도 바울같이 겸손하게 되는 그런 결론이 나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본문을 해석할 때 물론 그것이 배경이 되긴 하지만은 그것만이 답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이 본문을 우리가 본다면은 모태신앙으로 태어나가지고 한 번도 교회를 떠난 적이 없고 교회에 대해서 크게 무슨 잘못한 행동을 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은 그런 사람은 겸손해지기 어렵지 않겠는가 그런 결론도 또 내려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만약 이 본문을 과거에 그가 이 정말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겸손해졌다 이러면은 오늘날도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나쁜 행동을 해야 된다. 그래서 죄를 많이 지으면 겸손해진다. 이런 이상한 이제 이 방향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좀 더 깊이 생각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1차적으로 자신의 과거의 부끄러운 행동을 생각하면서 한 말이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그 건제에는 더 깊은 배경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울이 받은 은혜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받은 은혜 때문에 그가 이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은혜가 그로 하여금 이처럼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은혜 안에서 자신을 보니까 자신이 참으로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것이고 과거에 자신이 씻지 못할 큰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해진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겸손의 상태를 가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은혜 안에 들어와야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이 겸손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가 사람을 겸손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은혜가 없이는 절대로 겸손해질 수 없습니다. 은혜가 없으면 아무리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했어도 그것 때문에 겸손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잘못된 행동을 한 것 자체가 우리를 겸손하게 이끌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일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야지 매일 겸손해질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렸던 그 은혜가 그러하여금 과거의 일들을 생각하면서 그를 더 겸손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여러분 마음에 은혜가 넘쳐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과 같이 아주 겸손한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표현은 그의 마음속에 은혜가 충만하게 넘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을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가장 기독교 역사상에서 위대한 성도였던 바울이 자신을 가장 마지막에 이렇게 놓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마음에도 은혜가 있습니까? 그 은혜가 넘칩니까? 매일 은혜를 경험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앞과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자신이 대단히 보잘것없고 참 불충한 그런 존재임을 깊이 깨달으면서 겸손해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앙인들을 보면은 모두가 다 겸손한 사람들이었는데 그 이유는 그들 모두가 다 은혜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 모두가 다 은혜로 충만해져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던 그런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바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아브라함은 대단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만을 오로지 순종하였고 온유하였으며 대단히 겸손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를 누렸기 때문에 가능한 그런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 27절에 보면은 이 아브라함이 어떻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추고 있는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티끌 같은 나라도 감히 주께 구하나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에 대해서 말할 때에 티끌 같은 나라도 이렇게 자신을 티끌 같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 자신을 티끌 같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저는 무가치합니다. 하나님 저는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설 때에 티끌 갖고 보잘것없는 여러분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적어도 그랬습니다. 우리들도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할 정도의 위대한 신앙인 욥,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였는지 모릅니다. 욥기 42장에 보면은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스스로 화나고 이 말은 욥은 자신을 미워한다 이런 뜻입니다. 욥은 자신을 혐오한다 이런 뜻입니다. 가장 경건한 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은혜 가운데서 자신을 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자신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 있다면은 여러분 자신이 대단히 보잘것없는 그런 존재로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말할 때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 가운데 충만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은 은혜를 떠나버리면은 절대로 겸손해지지 못합니다. 은혜 가운데 들어와 있으면은 욕과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무가치한 그런 존재인지 이렇게 깨달으면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겸손한 신자입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윗도 대단히 겸손했는데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말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무엘하 7장 18절에 다윗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가로되 주 여호와여 나는 누구오며 내 집은 무엇이간데 나로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여러분 이 다윗은 이 왕이 되고 나서도 여전히 과거에 그가 목동이었고 비천한 가문의 출신이었음을 잊지 않았습니다. 이 겸손이지 않습니까? 자신이 여전히 왕이 되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자신을 보면은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임을 깊이 자각하였습니다. 이것은 그의 마음에 은혜가 흘러 넘쳤기 때문에 가능한 그러한 인식인 것입니다. 이게 바로 겸손이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의 이 표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구약의 또는 신약의 위대한 그런 신앙인들과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 마음속에도 은혜가 충만하였기에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자신을 이렇게 깊이 낮추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자신을 진실로 이렇게 낮추어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모든 성도들 중에서 가장 맨 나중에 나는 속한 자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번 진실로 한번 여러분 자신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니면은 나는 중간 정도 가지 않을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도 좀 앞에 선 그런 일을 많이 한 사람이 아닐까? 혹시나 그렇게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바울과 같이 맨 나중에 있는 사람보다도 못한 나라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가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은혜가 없이는 자신을 절대로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뿌리에서 자라나는 열매입니다. 이 겸손은 은혜의 토양에서만 자랄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겸손한 자가 되고자 한다면 항상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은혜를 떠나서는 겸손의 열매가 여러분 가운데 절대로 나타나지 않을 것입니다. 겸손의 완전한 모범이라 그러면은 바로 우리 주님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주님이 우리의 겸손의 완전한 모범이지 않습니까? 그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참 완전한 겸손의 모범이 되시는 주님께서 자신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뿐만 아니라 주님은 제자들에게 겸손할 것을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그런 구절들의 말씀을 자주 발견해 발견하고 그것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으면 성경을 읽어왔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얼마나 제자들에게 겸손해질 것을 자주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누가 큰 자인가 하는 것은 실로 난해한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그 어려운 문제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겸손입니다. 여러분 진정 천국에 어울리는 이 미덕이라고 하는 것, 그 겸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 그래서 이 교회가 겸손한 사람들로 가득 차면은 대단히 아름다워 보입니다. 그러나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에 많으면은 교회가 대단히 거칠어 보여요. 황폐해지게 됩니다. 이 천국에 어울리는 이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겸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이러한 겸손의 미덕이 자주 강조되고 있지 못합니다. 마치 겸손이 무엇인가 부족하고 힘이 없어 보이는 것처럼 여겨져서 그런지 그렇게 많이 강조되고 있지 않아요. 자주 무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교회 안에, 이 기독교 안에 이 겸손이 가장 강조가 돼야 돼요. 첫 번째도 겸손이요.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는 뭡니까? 세 번째도 겸손이에요. 겸손이 사실 바로메타입니다. 기준입니다. 그 사람이 정말로 거듭난 신자가 아닌가도 알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하고 모든 것의 이 기준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만한 신자를 보면 일단 의심하시기 바랍니다. 교만한 신자라고 하는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어요. 물론 실수로 교만해질 수가 있죠. 가끔 때때로 넘어져서. 그러나 항상 이런 교만해져 있는 그런 신자라고 하는 말은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것입니다. 신자는 모두가 다 겸손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신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또한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이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겸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런데 오늘날 이러한 미덕인 이 겸손이 교회 내에서 강조되고 있지 못하고 대신에 그 자리에 무엇이 차지하고 있냐면은 성공, 비전, 꿈, 파워 이런 말들이 이 그 속을 이 먼저 와가지고 사람들 나이금 뭐 성공에 대한 거, 비전에 대한 거, 꿈을 가지라, 파워를 가지라 이런 말들은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적극적이고 마치 교회가 굉장한 활동력이 있는 것을 보여주려고 대단히 노력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장 첫 번째 와야 될 미덕인 겸손이 뒤로 빠지는 것이 실종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리매김이 잘못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겸손이 이렇게 이야기되면 마치 나약한 그리스도인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까지 오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자세히 여러분들이 연구해 보면은 겸손이 그리스도인의 덕목 가운데 얼마나 중요한지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 셋째도 다 겸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 14절에서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거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하지 않는다면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여러분 제자의 자격에 있어서 가장 으뜸인 것이 바로 겸손인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자의 그런 자격 중에 가장 으뜸인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의 자리를 여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으셔서도 제자들은 누가 가장 높은가 언쟁하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두목은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기서도 겸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 기독교의 삶 가운데서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겸손. 여러분, 겸손해야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앤드류 머레이는 세상에서 겸손은 거의 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겸손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겸손은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심지어 교회 안에서까지도 겸손은 찾아보기가 어렵다. 여러분, 이 말이 정말로 사실이라면 여러분들 대단히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교회 안에서조차 예수님께서 그토록 자주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는 겸손을 실천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어렵다면 그거 우리들에게도 직접적으로 경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여기에서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겸손합니까? 여러분도 사도바울과 같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그렇게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인식하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보잘것없음과 비천함을 항상 여러분들이 잊지 않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분명히 얻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 이 바울의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겸손한 신자가 될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겸손을 잃어버리면은 여러분의 그 자리에 누가 오느냐? 교만이 옵니다. 여러분이 겸손을 잃어버리면 잃어버린 그 겸손의 자리에 교만이 옵니다. 그래서 이 겸손과 교만은 이게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가 들으면 하나가 나가고 또 다른 하나가 들으면 다른 것이 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겸손한 사람이면은 교만하지 않지만은 여러분이 교만한 사람이라면은 여러분은 겸손한 사람은 아닌 거죠. 그러나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대단히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은 교만한 신자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신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정말 여러분들이 크리스천의 삶을 살고 나서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부끄러움이 없을 것입니다.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 그렇게 잠언에서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무너지기를 원한다면, 실패하기를 원한다면 교만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실패와 파멸과 이 무너짐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타락한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서 그렇게 타락하게 되었습니까? 그거 자기 도취적인 교만한 생각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피조물인 주제에 자신의 위치를 모르고 하나님의 위치를 넘보다가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천국에서 내어 쫓기고 말지 않았습니다. 영원한 파멸의 구덩이에 던져지고 말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겸손을 잃어버리면은 파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겸손을 잃어버리면 대단히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든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 안에서 교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종종 자주 이렇게 보이는지 모릅니다. 참 그런 것을 보면은 안타깝기 그지 없는데 정말 그런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교만해지지 않도록 대단히 주의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쌓은 성경의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지는 경우가 더러 있는데 그것은 이근곡식이 머리를 숙이는 자연 법칙도 모르는 어리석은 그런 신자인 셈인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법칙을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은 거기에서도 우리가 교훈을 얻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근곡식은 머리를 숙이는 법입니다. 그런데도 성경 지식을 알고 머리가 곱게 뽀뽀되어 있고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을 안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이건 뭔가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았다고 그러면은 그 거룩하시고 절대적인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인간의 부패한 그런 심성에 대해서 알았다면은 여러분은 겸손해지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이 성경에 성경이라고 하는 신론이 있고 인간론이 있고 기독론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앞에선 부패한 자신의 그런 심성을 본다면은 그저 겸손하게 그리스도의 은혜로 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의 처지를 발견하게 되어 있는데 성경 지식을 가지고 교만해진다. 그것은 대단히 참 심각한 그런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모든 하늘의 지식을 다 가진 사도바울, 직접적으로 계시를 받은 그 사도바울도 모든 성도 중에서 가장 못한 자라고 자신을 고백하였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성경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조그마한 그런 어떤 지식을 가지고 아니 이 교만해진 그런 경우를 보고 하는데 그것은 참으로 불행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신이 매우 지혜롭다고 생각하면서 자신만만하고 교만하는데 아직 알아야 될 것을 알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 지혜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히 알아야 되는데 그것은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주지 않았더라면 그 사람은 절대로 그렇게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런 지혜를 가졌는가? 하나님이 그 지혜를 여러분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불신자처럼 그렇게 무지해가지고 온갖 헛된 것에 인생을 소비하지 않고 참된 하나님을 섬기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이 지혜를 어디서 얻었는가? 여러분 스스로 가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이 받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것이고 교만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데 마치 여러분 자신으로부터 놓은 것처럼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 신자들이 때때로 이런저런 이유로 이렇게 교만해지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소원하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분명히 사도 바울로부터 겸손에 대해서 배워야 하겠습니다. 모든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일이 이러한 사도 바울 같은 정말 겸손한 그런 신자가 되도록 우리가 최선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저는 이 8절 상반절의 짧은 구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묘사하는지를 통해서 우리가 바울로부터 겸손을 배워야 되겠다. 그렇게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한 말씀 드리고 끝내려고 하는데,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거, 이거 모든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이 길입니다. 겸손은 모든 하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통로입니다. 항상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듯이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도 겸손하고 낮은 영혼 속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뚝 솟은 산봉우리와 같은 그런 교만한 영혼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한 방울의 은혜의 물도 거기 담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계곡과 같이 아주 낮고도 정말 이 깊은 그런 겸손한 심령의 상태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면 거기 하나님의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철철 넘쳐 흐르게 될 것이고,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에 은혜의 모든 부요함을 다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한 그런 신자가 다 되십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 교만한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들도 그러한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아닌지 이 시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표현을 통해서 우리들도 겸손을 배울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하였던 사도 바울이었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라고 자신을 아주 겸허하게 생각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좀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내어놓을 것이 없는 그런 가련한 피조물에 지나지 않으면 깊이 인식하며 하나님 앞에 평생 겸손하게 살아가면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